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복을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32장 1절부터 시작된 그 여러 가지 사건의 거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조카 하나멜의 부탁을 받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어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바벨론을 이길 수 없고 또 반드시 망한다 선언했던 선지자의 행동치고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이제 무너질 예루살렘인데 더욱이 바벨론에 다 짓밟힌 그런 땅을 산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정말 쓸모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자기 내면에 있는 고뇌, 슬픔, 괴로움, 회의 뭐 이런 것들을 기도로 아뢰어 얻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과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망할 나라에서 토지 매매하고 증서를 만드는 이게 다 무슨 쓸모가 있을까, 스스로 회의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매여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이 고맙게도 이거를 하나로 퉁치지 않고 좀 잘라서 더 많이 묵상하게 한 것이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뭐 무슨 일을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사실 상대방은 눈 뜨고 코 베어 가듯이 우리를 이용해 먹을 때도 있어요.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럴 때 사실 그거는 누가 봐도 거의 사기치다시피 하는 행동이죠. 사실 하나멜은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는 은으로 바꾼 거예요. 그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가 빠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 17세계를 얻은 거죠. 은은 어디 가나 쓸모가 있는, 그 시대는 뭐 화폐를 쓰는 시절이 아니었지만 귀금속은 어디에나 쓸모가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쓸모가 있는 은으로 바꾼 거죠. 하나멜은 사실 아주 야가 빠진 행동, 어떻게 보면 이해타산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네 숙부의 아들이 찾아올 텐데 너 그 밭을 사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정말 쓸모없는 짓처럼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거 선지자적인 행동으로 분명히 입증하고 보여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순종은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순종은 하지만 내가 공연히 이용당한 것 아닌가? 순종은 하지만 내가 정말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레미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끌어안고 그 고뇌를 끌어안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시고 어제 말씀 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던 말씀, 이전에 충분히 하셨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면서 네가 쓸모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다, 회복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하지만 그 좋은 일이 가물가물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눈앞에는 남들이 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놀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손해예요. 아무 쓸모없는 밭을 17세기를 주고 사는 거 그거 바보 같은 짓이죠. 그리고 나한테 실제로는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쩌면 남들이 볼 때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일 때도 있다는 거죠. 번민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을 끝까지 내가 나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슬픔을 끌어안고 그런 고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의외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힘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망해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많이 울고 예레미야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탄식하고 많이 고뇌하고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버겁고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이 들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 대한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비록 배척하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백성을 책망하고 형벌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다시 회복하실 거다 선언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36절부터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확실한 약속이에요.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다시 안전히 살게 하시겠다. 그런데요, 확실한 약속인데요, 가물가물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떤 소망을 주시는데요. 가끔 현실 속에서 그 소망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거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얼마나 가물가물합니까? 그런데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은 아주 확실한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부터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마치 농부가 씨를 심고 가꾸듯이 정성스럽게 이 백성을 다시 길러내겠다 선언하시는데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거는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어떤 열쇠와 같은 구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이고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되는 완성이 되는 그런 약속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재확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마음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지어내시겠다. 이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아,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열매는 없었어요.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요. 이거요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으로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다. 주님 선언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토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토지 거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43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고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부동산 투기할 거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밭을 산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거는 토지 무르기 외에는 없어요. 토지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형제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한 희생, 헌신, 섬김으로서의 토지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멜은 토지 매매를 요구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자기 배불리려고 토지 매매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멜은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이 명확하고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혀가지고 쓸모가 없는데 그 쓸모없는 땅을 예레미야를 이용해서 쓸모있는 돈으로 바꾼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이 되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토지 매매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희생, 헌신, 섬김이 회복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전이요. 그냥 안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다 함께 누리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 자기 섬김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로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이야기하는데 복을 받고 싶어 해요. 자기가 누리는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도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든지 연약한 사람을 짊어지고 가련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면서 보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자기 배불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을 위한 희생과 섬김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부자가 많아도요, 그 부자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많아도 그 성공한 사람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를 과시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만큼 연약한 사람을 돌보거나 남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자기 배만 불리는 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년법의 원리에 의해서 토지매매하는 기업 무르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다시 회복해 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삽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자. 우리 사회도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토지 매매 말씀하시는 거는 이 토지 매매는 자기 땅을 넓히는 토지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애초에 성경이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죠. 여기에서 여기저기에서 땅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운다. 이것은 기업 무르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땅을 되찾아주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하여 그 은혜와 복을 회복해 주기 위한 섬김이 회복이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남을 위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병이 드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재앙을 초래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